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지 언제 보시든지 비버튼 4 온라인 서비스를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찬양을 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번에 연기됐던 찬양의 밤이 이번 8월 11일 화요일 7시에 교체된다고 합니다. 먼저 웹사이트에서 레지스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웹사이트에 더 많은 인포메이션이 있으니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이번 가을 미니스트리의 Why Care? 왜 상관하느냐? 라는 주제로 중학교와 하이스쿨과 그 다음에 Young Adults에 대한 하루에 되는 컨퍼런스가 있겠습니다. 이 인포메이션을 더 알고 싶으시면 웹사이트에서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도를 한 다음에 찬양을 하고 설교를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육체적으로 같이 할 수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몸으로서 같이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중심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좀 더 닮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잠시 후에 찬양을 한 후에 설교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분이 있으시면 환영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는 시리즈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설교 시리즈에서 시리즈마다 다른 모양을 취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경책마다 우리에게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거나 영감을 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쩔 때는 제가 성경책을 통해 특정한 부분으로 인도한 후에 몇 년 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인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하는 시리즈 세상이 뒤집어졌을 때에 대해 무엇을 인정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예배에 오랫동안 참석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개인 또는 개인 제자도에 중점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시리즈는 예수님의 추종자로서의 실천한 개인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특정한 방법이나 특정한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매일 관한 것도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의 습관 끊기 또는 이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개인의 행동 관행, 심지어 우리 자신의 개인적 구원보다 큽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새로운 책을 찾아서 즐거워하거나 새로운 음악을 찾아서 즐거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그들의 삶의 기초가 흔들리고 개혁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설명합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삶이 바꾸어졌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실제로 힘들고 타격적인 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알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의 삶이 바꾸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 공동체가 당시 그 사람들처럼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인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새로운 삶, 세 번째의 길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보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의 후서라고 할 수 있는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은 이 책에서 가장 강력하고 아름답고 유익한 장입니다. 이제 읽기 전에 최근의 이벤트에 대한 간단한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읽을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몇 장 전에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다마커스로 대면하시고 그를 사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드러납니다. 그는 이방인한테 갑니다. 그런 다음 베드로는 시연을 통해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실제로 운동에 참여할 이방인 고날료를 만납니다. 또 그런 다음 예루살렘에 있는 유태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차례로 보면 하나님의 움직이심의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잠시 차를 세우고 이곳은 우리가 가는 곳입니다 하고 우리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이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주에 중단한 것을 되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께서 설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설명하셨고 이미 도달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허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탑승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형성하고 있는 것, 준비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을 가장 아름다운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여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정확성에 대해 토론하거나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친구들에게 침례를 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에 하나님은 그들보다 앞서 가고 계셨습니다. 다음 내용을 사도행전 11장 20절을 통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런 다음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몇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갔다. 두 사람의 1년 동안 주곳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방금 읽은 것에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다. 첫째 복음이 이 도시에 처음 온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안디옥은 놀라운 도시였습니다. 로마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고 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크기로는 예루살렘 크기의 약 10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계산으로서는 인구가 포틀랜드와 비버튼과 거의 같은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하고 다원적이며 앞서가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이 안디옥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이 도시는 교회의 번창에 중요한 곳이 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을 관찰하면서 놀라운 것은 복잡한 환경에서 더 많은 기독교가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도시가 클수록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사람들이 다원적일수록 범죄가 많을수록 빈곤 사회 문제가 있을수록 복음이 영향이 깊고 열매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전에도 지금도 충격적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기독교가 번영했을 때 우리 모두는 작은 곳에서 살았고 균일한 커뮤니티에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기에 작은 마을은 사람들이 더 동일하기 때문에 쉽고 덜 복잡하기 때문에 쉽고 그러나 도시, 우리와 같은 도시는 모든 것이 복잡하고 다양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사고, 학교와 반대 정치들과 다원적 종교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도시는 복음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 맞습니까? 도시는 더 많은 신념이 있고 더 많은 옵션이 있고 그 안에 더 많은 대안이 보급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복잡성이 있을 때는 복음이 뿌리 내리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우리의 생각의 반대를 보여줍니다. 역사가 인류학자, 사회학자, 고고학자 모두 동의하는 것은 복잡한 도시에서 기독교가 발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은 지금까지 본 세계에서 가장 도시화된 다원적 사회였습니다. 수백 명의 민족이 있었습니다. 수백 가지의 지역이 퍼졌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구사하며 수많은 종교를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다른 도시에 앞서 몇 세기 전부터 큰 도시였고 안디옥 같은 다른 대규모 인구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읽으면 서기 313년경 인구의 56%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거의 도시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반대적으로 세속적이고 다신론적인 사람들은 작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페이건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시골이나 농토를 뜻합니다. 그래서 도시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도시 외부의 사람들은 이교도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이것을 말합니까? 제가 왜 이것을 설명합니까? 로마 제국이 무너진 후 1850년대까지 세계가 보이고 작동하는 것이 로마 제국의 높이에 있을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기능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그 시대와 비슷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며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세계가 복잡하고 다원할 때, 공경에 빠졌을 때 기독교가 폭발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과 역사를 보면 우리에게 밀도가 높고 다원적일수록, 정치적으로 복잡할수록, 옵션이 많을수록 기독교가 더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왜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두 가지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에서는 있었던 일들은 이전에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가 복음을 힘을 드러내면서 개인의 삶이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20절과 24절을 되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두 번 말했습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시점까지는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종교 사람들에게만 전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성소를 최소한 존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있거나 추구하려는 사람들에게 설교하여 모든 것을 안전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도시 사람들, 그 부도덕한 사람들, 너무 다르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복음에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고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분이 있으시면 환영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는 시리즈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설교 시리즈에서 시리즈마다 다른 모양을 취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경책마다 우리에게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거나 영감을 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쩔 때는 제가 성경책을 통해 특정한 부분으로 인도한 후에 몇 년 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인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하는 시리즈 세상이 뒤집어졌을 때에 대해 무엇을 인정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예배에 오랫동안 참석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개인 또는 개인 제자도에 중점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시리즈는 예수님의 추종자로서의 실천한 개인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특정한 방법이나 특정한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매일 관한 것도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의 습관 끊기 또는 이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개인의 행동 관행, 심지어 우리 자신의 개인적 구원보다 큽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새로운 책을 찾아서 즐거워하거나 새로운 음악을 찾아서 즐거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그들의 삶의 기초가 흔들리고 개혁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설명합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삶이 바꾸어졌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실제로 힘들고 타격적인 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알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의 삶이 바꾸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 공동체가 당시 그 사람들처럼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인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새로운 삶, 세 번째의 길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보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의 후서라고 할 수 있는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은 이 책에서 가장 강력하고 아름답고 유익한 장입니다. 이제 읽기 전에 최근의 이벤트에 대한 간단한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읽을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몇 장 전에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다마커스로 대면하시고 그를 사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드러납니다. 그는 이방인한테 갑니다. 그런 다음 베드로는 시연을 통해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실제로 운동에 참여할 이방인 고날료를 만납니다. 또 그런 다음 예루살렘에 있는 유태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차례로 보면 하나님의 움직이심의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잠시 차를 세우고 이곳은 우리가 가는 곳입니다 하고 우리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이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주에 중단한 것을 되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께서 설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설명하셨고 이미 도달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허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탑승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형성하고 있는 것, 준비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을 가장 아름다운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여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정확성에 대해 토론하거나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친구들에게 침례를 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에 하나님은 그들보다 앞서 가고 계셨습니다. 다음 내용을 사도행전 11장 20절을 통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런 다음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몇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갔다. 두 사람의 1년 동안 주곳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제가 개인적인 말을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킷과 갭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이 두 분과 깊숙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저와 형제 같은 사이입니다. 제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저희는 하루도 멀지 않게 서로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이 웃습니다. 어쩔 때는 같이 웁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싸웁니다. 정말 싸웁니다. 하지만 우리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우리는 절실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우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키트는 볼티모어 거리에서 온 흑인이고 개비는 LA 뒷골목에서 온 멕시칸 사람이고 저는 중산층 교회의 백인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형제 같은 우정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이것을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은 이것이 왜 가능한 이유를 이해하려고 하면서 우리는 왜 서로에 대해 편하게 생각합니까? 물었을 때 우리가 몇 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화의 한 부분을 겪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깨달았습니다. 키스는 더 이상 흑인 문화에서 완전히 받아들일 만큼 흑인이 아니고 개비는 더 이상 멕시칸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멕시칸이 아니고 진실은 저는 더 이상 백인처럼 충분한 백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고정된 캐리고리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복음이 한 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류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 모습을 표현합니다. 저는 이 장소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이 장소에 속하지 않습니다. 저는 새로운 인류에 속합니다. 새로운 인류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필요합니다. 이젠 더 이상 옛 이름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속하면 더 이상 어떤 곳에 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속할 때 우리는 결코 다른 곳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얻습니다. 다른 모든 이름들, 다른 모든 특성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제가 안디옥을 봤을 때 이것이 바로 이 일입니다. 따라서 마무리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말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무엇에 속하십니까? 최근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세 번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세 번째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세 번째 방법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인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무엇에 속하십니까? 그것이 제가 여러분과 씨름하고 싶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교회에 대한 진술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문화 교회로 부름받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안디옥은 다문화 도시였으며 성벽은 그 도시를 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문화 간 교회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모든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복음을 현실을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세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을 대답할 사람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류가 되기 위해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